요한일서 1번 메시지 요한의 글들에 관한 말 첫 번째. 이 메시지로부터 우리는 요한의 서신들에 대한 라이프 스타디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성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말씀을 말해주시도록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성한 것들에 대한 계시. 이 메시지는 요한의 글들에 대한 서문입니다. 요한의 글들에는 그의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이 포함됩니다. 이 글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가운데서 특별하고도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와 서신들과 계시록에서 비밀스러운 것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은 신성하기 때문에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의 글들이 전적으로 신성한 것들의 계시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두 단어, 계시와 신성한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 사상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신성한 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특히 요한의 글들, 곧 신성한 것들과 관계 있는 글들에 해당됨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함. 요한은 신성한 것들에 관해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의 글들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을 천연적인 인간의 지식으로 추측하거나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의 글들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추측이나 추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요한의 글들에 계시된 거룩한 것들을 해득하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의 새 서신들과 계시록은 우리의 상상 능력을 초월하는 사항들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그것들에 관해 추론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요한의 글들은 뭔가 신성한 것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천연적인 지성으로는 그것들이 담고 있는 바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신성한 계시를 통해서만 요한의 글들에 있는 신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글들을 읽을 때 단지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날 신성한 영께서 우리 속에 우리 영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내주하시는 영께서 우리에게 요한의 글들에 담긴 것들에 대한 계시를 주시며 또 이 계시의 결과로 우리가 영 안에서 본 것들을 해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지혜와 계시 영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단순히 요한의 글들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력을 사용하는 것 역시 불충분합니다. 요한의 글들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신뢰하오니 이 글들에 담긴 것들에 대한 계시를 제게 주소서. 주여, 저는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자신의 천연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전체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베일을 벗기는 것입니다. 계시는 베일 뒤에 감추인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베일을 벗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베일을 벗김이 필요합니다. 놀랍고 신성한 많은 것들이 감춰져 왔지만 우리는 베일이 벗겨짐을 체험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시에 이어서 또한 우리에게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볼 수는 있으나 우리가 본 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큰 공장을 방문하여 각종 기계들을 본다 합시다. 당신이 기계들을 보지만 그에 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계들이 당신에게 계시된다 해도 여전히 당신에게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성한 것들의 경우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계시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위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지혜와 계시 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연합된 영으로 돌이킴. 요한의 글들에 있는 사상은 절대적으로 신성합니다. 이 글들은 윤리적 교훈이나 철학적 관념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글들은 신성한 사항들로 가득합니다. 신성한이란 단어는 하나님에 관한 것 혹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 그분 자신께 속한 것들은 신성하며 신성한 것은 무엇이든 비밀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파악하고 해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무한하십니다. 어떻게 인간 존재인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영을 가진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구원 안에서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 영 안에 분배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영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만 우리는 요한의 글들에 있는 비밀스러운 것들에 대한 계시를 볼 자격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두뇌에는 이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을 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영, 심지어 연합된 영, 즉 신성한 영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합된 영으로 돌이켜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이 베일을 벗기시는 것과 당신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께서 요한의 글들에 있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여, 당신이 사도 요한에게 베일을 벗겨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베일을 벗겨주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베일이 다시 한번 벗겨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그 비밀들을 또다시 밝히소서. 당신이 요한의 서신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화시키라. 이미 지적했듯이 신성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관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글들이 신성한 것들을 계시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서신들에 올 때 우리의 목표는 단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기 위해 이 서신들을 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소화시키길 원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메시지들에서의 우리의 목적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에 관련된 그 무엇을 배우거나 우리의 행동을 개선하고 우리의 삶의 표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서신들에 관한 이 메시지들에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소화시킨다는 말을 듣고서 당황해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화될 수 있느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화하다라는 표현을 매우 기뻐한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소화시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소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마 나는 내 위에 얹혀진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을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현재의 내가 되었고 당신은 현재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요한의 글들에 있는 신성한 것들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거룩한 글들의 계시들에 대한 보충. 공관복음서들에 대한 보충. 요한의 글들에 있는 신성한 것들의 계시는 다른 거룩한 글들의 계시들에 대한 보충입니다. 이것은 만일 요한의 글들이 성경에 없다면 뭔가 중요한 것이 결여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보충입니다. 요한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만 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계시된 것처럼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셨다는 것과 누가복음에 계시된 것처럼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마태복음에 계시된 것처럼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이시며 구주와 구속자이시며 왕이신 그분에게서 우리는 그분의 인성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이 두 가지 면, 신성한 면과 사람의 면을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중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 성육신 대신 하나님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진실되고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앞에 세 복음서들, 공관복음만 있다면 주님의 인성면을 보았을 뿐 그분의 신성면은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목적에 기여합니다. 이 복음서는 사람이신 예수, 즉 노예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신 분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시작도 족보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은 영원 과거를 말합니다. 태초에, 즉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일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이런 말을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구주께서 영원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심지어 우리 앞에 이런 계시가 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어떤 윤리책이나 철학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이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셨음을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4절에서 우리는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육신을 봅니다. 하나님이신 놀라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이란 말을 적극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을지 모르나 성경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글들 안에서 전달된 계시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는 육신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나는 장막을 치다라는 말을 귀히 여깁니다. 말씀이 육신 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장막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거자가 되기 위해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동거자가 그분의 성막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참 거처는 내 집이 아니라 성막 곧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도 역시 거한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기 위해 성육신 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그 말씀이 은혜와 실제로 충만하다고 말하며 또한 제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14절을 1절, 4절과 함께 놓고 볼 때 우리는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육신, 성막, 은혜, 실제,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신은 이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말씀 안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실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성육신 되신 하나님, 즉 육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성막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성막이 은혜와 실제로 충만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어떻게 그처럼 성육신 된 분이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러한 사항들을 담고 있는 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 글, 요한복음은 영원한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신 분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과 그분이 육신 되셨다는 것과 그 육신 안에서 그분이 성막이셨다는 것과 우리가 이 성막에 올 때 은혜와 진리를 받고 그분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과 그처럼 기묘한 분이 또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 같은 글은 단지 인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거나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거나 철학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신성한 계시를 담고 있는 글입니다. 신약을 읽는 많은 사람이 누가복음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에 많은 비유가 있고 또 구원받은 죄인들의 사례들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의 보는 것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단지 조그만 원둘레의 하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다섯 권의 책에서 하늘 전체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요한의 글들 안에 있는 계시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우물 밖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요한의 글들은 우리를 우물 밖으로 끌어낼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열린 문을 보았고 또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아계신 분을 보았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매우 참된 의미에서 계시록은 사실 애언의 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낮은 상태에서 구출되어 하늘로 올려집니다. 나는 이 메시지들이 당신을 이런 식으로 높이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당신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좁고 제한된 안목을 갖고 우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분명한 안목을 갖고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의 글들의 목적은 우리를 높이 올려서 비밀하고 신성한 것들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들에 대한 보충.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서들을 보충하는 것처럼 요한의 서신들 역시 신약의 다른 서신들을 보충합니다. 나는 바울과 베드로의 글들을 연구해 보았으며 그것들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또 나는 야고보와 유다의 서신들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요한의 서신들이 없다면 우리가 큰 손실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서신들은 다른 모든 서신들에 대한 중요한 보충입니다. 전 성경에 대한 보충. 더 나아가 계시록은 전 성경에 대한 보충입니다. 만일 성경에 계시록이 없다면 성경이 어떠하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그런 경우라면 성경은 결론이 결여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손실이었겠습니까? 신성한 계시 전체에 대한 완결. 요한의 글들은 다만 보충일 뿐 아니라 신성한 계시 전체에 대한 완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글들이 성경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복음서는 복음서들을 완성하고 그의 서신서들은 서신서들을 완성하고 그의 계시록은 온 성경을 완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의 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틀림없이 그것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요한의 복음과 서신과 계시록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요한일서의 몇 가지 두드러진 사항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교통. 요한일서에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교통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구절들에서 요한은 사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한 것은 우리로 그들과 교통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다른 어떤 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에서 우리는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영원한 생명의 전달을 갖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교통을 산출한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이 전해질 때 그 결과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입니다. 그러므로 1장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신성한 교통을 가진 신성한 생명을 봅니다. 기름 바름. 요한일서 2장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바름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바름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은 주님의 기름 바름이 모든 것에 관해 우리를 가르침으로 그것이 우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사람의 위대한 교사들의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기름 바름이 언제든지 우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는 단순히 그 기름 바름에 따라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온전한 인식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신성한 출생과 신성한 씨. 또 하나의 놀라운 구절은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실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글들은 신성한 출생, 즉 우리의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하나님께로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즉 그분으로부터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이는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인간 존재가 됩니다. 같은 원칙으로 개에게서 태어난 것마다 개입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어떤 종류의 생명은 항상 그러한 종류의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 사람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3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마다 죄를 실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실행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 중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는 습관적으로 쥐를 잡는데 그것은 그에게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생명을 가진 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누구나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의 씨는 우리가 그분에게서 태어날 적에 받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신성한 씨가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다니 얼마나 기묘합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계시입니까? 나는 이 계시가 최고 학문이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얼마나 훨씬 더 능가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합니다. 당신은 자신 속에 무언가 살아있고 유기적인 움직임과 자라남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씨의 활동을 느낄 수 있으며 또 어떤 때는 그것이 활짝 꽃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그분 자신을 신성한 씨로 뿌리기 위해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음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성한 씨가 자라는 토양입니다. 이 씨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밀의 씨는 밀이고 카네이션 씨는 카네이션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성장하는 유기적인 생명의 씨가 되셨습니다. 결국 이 씨는 활짝 꽃피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 씨는 신성하기 때문에 죄를 습관적으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났으므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라고 말합니다.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가 자기 자신을 지킴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함께 놓고 볼 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고 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왜 5장 4절은 겁마다 라고 하고 18절은 자마다 라고 말하는지 볼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마귀가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글들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해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를 만지려 해도 그의 노력이 헛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이 모든 구절들은 독특합니다. 우리는 그런 구절들을 바울이나 베드로의 글들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 이 구절들에 대해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내가 믿기로 만일 여러분이 그 구절들에 대해 기도한다면 당신은 무언가 신성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전해졌음을 보았고 신성한 교통을 갖고 있으며 신성한 기름 바름이 내 속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신성한 씨를 갖고 있으며 사탄에 의해 만진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절들에 담긴 놀라운 계시를 보고 그것들에 대해 담대히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